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클립을 해서 조금 화면이 깨끗하진 않습니다만은 코이라는 그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 있으면 5cm에서 8cm, 좀 커지면 15에서 25, 마지막에는 90에서 120cm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그러한 물고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이 물고기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마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물에서 살면 작은 사람이 되고 큰 물에서 살면 큰 물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작은 물고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범주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만드느냐 작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요즘 한국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역이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우리 환송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발전하는 것 참 좋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국의 발전과 함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범주가 넓어진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스크린을 통해서 한 가지 통계 자료를 또 보여드릴까요? 2012년도 바로 작년에 퓨 재단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생활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예, 우리 스크린이 예,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요. 자, 제일 잘 적응하는 민족이 일본 50%, 필리핀, 차이니즈, 베트남이즈, 그다음에 인도, 마지막으로 한국계가 29%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미국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왜냐하면 한류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역이민이 많아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는 시간만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 생활 적응도는 나빠질 줄로 압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생활 범주가 넓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좁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활 범주가 좁아진 만큼 우리는 작은 인간이 되어가고 특별히 한국이 잘 살게 되는 건 좋은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삶의 난쟁이들이 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하고 오늘 새롭게 섬기실 분들을 위해서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범주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범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 다니엘 잘 아시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경은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까 꿈들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어항은 단지 해방이라는 어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항을, 더 큰 세상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구원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어항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이 이를 더 확증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해방을 외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어항을 보여주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생을 얻는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나라의 어항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길 원했을까요? 당연히 영생의 삶을 사는 자에 속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을 바라는 삶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이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연 별과 같이 빛났을까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근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의 삶에서 아직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유대인들 이야기고 우리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한민족은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5%는 되니까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특히 인종의 장벽을 넘고 있나요? 처음 보여드린 도표에 의하면 아시아 계 중에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그렇지 않고 이러한 도표에 예외가 되는 분들도 꽤 있는 줄로 압니다. 대표적인 분이 최근 월드뱅크 세계은행 총재가 되신 김용 박사님. 2009년에 다트모스 대학 총장으로 선출된 후 3년 만에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파베 여왕 마돈나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말라위를 방문했을 때 김용 박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김용 박사님은 말라위에서 에이즈 치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마돈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시나요? 편안하게 살 수 있으신데. 글쎄요,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큰 즐거움을 얻는 게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은 작은 실천이지요. 김용 박사와의 만남 이후 마돈나는 말라위에서 두 어린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여학교와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교육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김용 박사님은 이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가 다트머스 총장 취임식에서 학생들에게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가 패션, 열정을 가지라는 것. 두 번째가 persistence, 인내심을 기르라는 것. 세 번째가 pursuit,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추구하라는 것. 네 번째가 planet, 지구, 전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는 것. 앞에 세 가지 P는 우리 흔히 듣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 박사님을 세계은행 총재가 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P, 플래닛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품고 살았기에 그러한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큰 어항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를 품고 사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김용 박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여러모로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했고 음악 활동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딱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학교에 들어간 선교사가 계십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선교하는 안찬호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마사이 마을의 추장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안 선교사님을 만나자마자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간 인생을 막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되받아서 침을 확 뱉어버렸습니다. 얼굴에. 선교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추장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선교사님을 마구 얼싸 안아줬습니다. 알고 보니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이들에게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존경과 축복의 뜻을 전하는 그들의 인사법이었다고. 마사이족은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든가 침 같은 몸에서 배출되는 수분까지도 아주 아낍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는 침을 뱉어줍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표현. 안성교사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는 마사이족의 선교사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준비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없는 선교를 그에게 그를 위해 예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준비는 안 됐지만 화가 나면 침을 뱉는 사람이기에 그것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가 돼 있건 안 돼 있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빛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준비가 된 분은 준비가 필요한 사역에 부르시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필요한 사역에 부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냐 아니냐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임직을 받으시는 설립사 교우 여러분,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지혜로우냐 안 지혜로우냐의 질문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꿈을 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 나 자신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이기를 원한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곧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일종의 찬란한 횃불이다. 이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전에 내가 들고 있는 순간만은 가능한 한 최대로 밝게 밝히고 싶다. 그 여러분, 임직을 받으시던 안 받으셨던 우리에게 주어진 횃불이 있습니다. 그 횃불을 밝히십시오. 가까이 있는 브루클라인으로 시작해서 전 미국 온 세계를 위해서 밝히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반경을 넓힌 만큼 주님의 빛은 우리들을 통하여 밝히 빛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마음을 안고 우리 595장 1절과 4절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